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무너진 곳을 재건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다시 세울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하여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에 영적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새 역사, 다시 일으키는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재건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방법과 우리의 때와 참 다르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환경이 좋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재원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때와 또 이 장소와 이 방법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재건하시는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때와 어떤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오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1인칭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5대 왕입니다. 좀 어렵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 시대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오늘 제 20년은 언제냐면 BC 445년경을 말합니다. 잘 기록해 두세요. BC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BC 605년부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BC 536년에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인데 하나님이 가하시는 성전을 먼저 이 회복하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또 BC가 나오는데요. 458년입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십니까?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시점 느헤미야의 시간은 BC 445년경입니다. BC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가 언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160년이 지난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한 후 9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또 율법을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하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0년이라는 이 시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5세대, 6세대가 이미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페르시아 예전의 바사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추측해보면 그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대해서 봤거나 또 부모님이 말씀한 그런 기적들을 직접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고 하나님의 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160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를 이해하기 좀 어렵으시죠. 한 가정이 1866년 조선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세대가 지나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60년이 지난 2026년에 한국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미쿡에 사는 5세대, 6세대 된 그 사람이 과연 한국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지도 아니고 포로 백성들이 사는 그 문명화된 그런 곳,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쿡에 가가지고 좋은 문명 속에서 살면 신분 세탁하고 그곳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이 나라, 우리나라 이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과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희석되어버리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처음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약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어떤 곳에서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사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가 무려 4곳이나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수산궁이었죠. 이곳에는 그 겨울 왕국, 그리고 왕이 겨울 동안 머무는 이런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수산궁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면 그 직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관원은 굉장히 이 왕궁 중에서도 높은 최상위의 서열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술관원장은 왕이 음료를 먹기 전이나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한번 다 먹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독을 타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직분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신뢰와 충성이 확인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백성이, 일개 포로 백성이 말단 쥐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제일 높은 최상층의 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힘들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일부러 나의 과거의 신분을 꺼내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나 흠모하는 이 자리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영원히 바사의 주민으로 살려고 하는 이 출세의 방법을 택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시점이 딱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런 한가운데서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생길 수 없는 누구나 다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먹고 살고 또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이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그 백성이 들고 나온 소식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환경인데 과연 이미 160년 이상 지났고 돌아온 지 91년이나 지났고 그 이방의 땅에 고위 고관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참 이 기대하기 어려운 이 환경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우리의 사람의 소망과 우리의 열정과 비전과 남아있었던 기대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제는 더 이상 뭔가가 일어날 수 없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러한 상황, 모든 이것이 더 이상 새롭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를 바로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없어지고 또 다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순이나무와 또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순이나무와 밤나무는 산에 이렇게 보면 잘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화산 같은 데 가보시면 상순이나무, 뭐 떡갈나무, 밤나무 이런 거 잘 죽지 않죠. 이것은 아주 생명력이 질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이 강한 것들, 의지하는 강한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굵은 나무가 톱으로 잘리고 토끼로 막 이렇게 찍으면 결국 남는 것이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이 겨울에 되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죽은 거죠. 하지만 한 해가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우미 나고 연한 가지가 올라옵니다. 우미 돋고 가지가 자라서 꼭 새 나무가 올라온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었다고 세상이 선언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어 놓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형제 중에 하나인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지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가 고위 관리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올라왔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전히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지 그 형편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읍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성벽이 다 불탔다고 말을 하고 있죠. 1차 귀환을 한 지가 무려 9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회복되고 또 율법은 회복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성의 외곽을 감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그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1차 귀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성전도 짓고 또 이 성벽과 또 문도 만들고 우리가 더 기초를 새롭게 하자.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적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이 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왕이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오늘 이 허물어진 성과 이 성벽과 문은 단순한 폐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와 아픔의 상징물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와 능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라는 이런 말로 대적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중수하려고 했지만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올라왔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떠났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만 올라온 거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또 원수들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특별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난함으로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고 애통하고 간절하며 하나님 누가 시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며칠씩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포로 백성으로 무려 91년이 지난 오랜 시간 이방 땅의 높은 고위 고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떵떵거리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의 진짜 중심은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름을 누리며 또 영광을 누리며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 그 상황과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봤을 때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아무 관심 없이 아 그랬어? 이렇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수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슬퍼하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루터기로 남겨놓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루터기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그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며 그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 그 마음이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그 마음을, 그 소식을 들으면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심어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대적들의 방해가 있으며 원수들이 그 백성을 능멸하고 수치롭게 하며 거짓말로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방해하는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봐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애통함, 아무런 가난함, 아무런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조금 기회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왕 이렇게 포로 백성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신분 세탁하고 세상을 향하여 잘 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난함과 갈급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사람이 적으면 그 시대가 참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대가 그럴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160년이 지나고 대적이 다스리는 그런 대적의 중앙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6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이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갈급함,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런 중심,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 가운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식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남아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거룩한 씨를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비록 포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비록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가 아주 조류가 강한 이때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일 있을 때 우선권을 둬야 된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그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7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부모님이 이 포로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게 돼 있죠. 반드시 심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포로 백성이고 성전이 없고 나라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씨를 심는 사람은 그 자녀가 결코 썩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약속의 씨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중건하고 재건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평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죠. 세상에 힘이 있죠. 그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애통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 오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영적 재건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빼앗긴 이 마음의 보좌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 표면적으로는 성이 불타고 문짝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단순한 영적 현상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건은 보이는 성문을 쌓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적 재건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 앉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 앉히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앉힙니다. 겸손하고 두려우신, 우리가 겸손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훨씬 더 크고 두렵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좌를 지키는 힘이죠.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비록 작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뺏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굳건할 때 세상과 대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흔들리지 않죠. 강한 무기로 위협하고 우리 눈앞에서 대적이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좌를 돈에게, 육신에게, 죄에게, 대적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세상의 소리, 대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죠.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협박과 공포가 굉장히 압도적이며 이것을 거부하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대적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보좌의 왕으로 이렇게 앉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반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 성문이 이미 불타버리고 이미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에게 임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빼앗긴 보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행위인데, 주님, 주님이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왕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제 마음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재건의 회복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를 빼앗겨버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하나님의 이 보좌를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하죠. 주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통일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다시 주님을 우리가 보좌에 앉혀드리면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약속하신 은약을 다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회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긍휼은 엄마의 자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상태, 정말 그 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백성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타버린 이런 상황이지만 그 백성이 그 보좌를 하나님에게 다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빼앗겼던 우리의 보좌를 주님에게 다시 가져오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재건의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주한 이 현상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죄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죄죠. 성벽이 무너진 것도, 문짝이 불탄 것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뿌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건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들고 나와 자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분명히 죽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음을 깨트리고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심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자복하기만 하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그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의 보좌를 죄가 정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 수치심과 죄책감과 또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주며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죄를 은폐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기가 지은 이 죄를 들고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다윗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어나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렇게 죽을 정도로 종일 신음하고 종일 고통스러워서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종일 뼈가 다 쇠하여져서 썩고 삭고 없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계속 누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뭄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땅처럼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고통이 되도록 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편안한 시간에 드리는 경건의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자아를 죄의 편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토설하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다윗은 처절한 죽음을 맛보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숨기지 않고 온전히 토설한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다윗이 겸손하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기도, 영이 회개하게까지 자기 영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이죠. 이 느헤미야도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 당하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의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남겨진 그루터기를, 그 그루터기는 주께 자아를 못 박는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죠. 자기는 먹고 살만합니다. 거기서 그냥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우리가 통해 회개하기까지 기도의 전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죠. 근데 자기의 민족과 또 자기의 나라와 그 민족이 안고 있는 죄의 핵심, 이 회복의 핵심은 누군가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처절한 전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한 번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그 백성이 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 결박이 강한지 한두 번이 아니라 통회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가 간절히 기도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재건의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각 사람이 짊어져야 될 기도의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의 처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한다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유일한 근거가 될 때 다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접한, 우리가 또 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접한 이 상황들 이미 다 끝나버리고 이전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이 하나님이 처음 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해놨어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반드시 땅에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언제 이 약속을 했냐면 무려 1000년 이상 된 그때 이 약속을 해놨단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붙들 그때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줄 때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현재도 알지만 미래를 아시거든요. 우리는 현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럴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아주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의 수렁에 빠져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백성도 그랬던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며 처참한 그런 생활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벽과 성전과 그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내가 자랑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다 끝나버리고 소망이 없으며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이때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보좌의 하나님을 앉히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끝에 쫓겨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내 상황이 다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지 한참 지나서 이제는 이방 땅에 영화롭게 성공과 출세 가능성이 많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 약속의 씨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소망, 기도의 간절함,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진 그 이면을 잘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도문이 다 타고 그것을 보면 그것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가장 두렵고 가장 강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작은 한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살고 늙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언젠가부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귀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없고 대적이 하는 두려움, 우리를 향한 공격,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대적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좌를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들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영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에 이 강한 것들을 깨트리고 주의하러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강력하게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매달리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힘이 약할지라도 처음에 우리의 상태와 너무 다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예전에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수렁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늪에 있는 사람이 그 늪보다 강한 뭔가를 붙잡고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지만 오직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곳에 있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며 영적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